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지음 성우 윤용식 읽음 3장 무난한 사람 시간을 돌려 고시생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몇 년의 청춘을 바치고도 시험에 떨어질까 불안해 떨던 그때 그래도 시험에 붙기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던 시절 2011년은 내가 고시에 도전하는 마지막 해였다. 부모님이 지원을 약속한 3년이 모두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군 미필자로서 25살이라는 나이도 부담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상태에서 고시 공부를 핑계로 더 이상 입대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1, 2차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3차 면접시험을 준비하던 그해 가을은 유독 춥게 느껴졌다. 면접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방문한 스피치 학원은 수능 재수 학원이 몰려있는 노량진에 있었다. 학원을 모두 마치니 9시가 넘은 밤이 되었다. 나는 양복바지에 깊게 손을 찔러 넣고 어깨를 움츠린 채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작년에 산 춘추용 회색 정장은 밤이 깊을수록 스며드는 초겨울의 한기를 막아내기엔 그 두께감이 턱없이 부족했다. 추워지는 날씨를 대비하여 정장에 어울리는 그럴듯한 겨울 코트를 사고 싶었지만 고시생 주제에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염치는 없었다. 그렇게 얼마를 서성였을까. 드디어 집으로 가는 버스가 도착했다. 퇴근 시간이 제법 지나서인지 앉을 자리는 넉넉했다. 좌석에 앉아 무심코 돌아본 버스 창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의 내가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비쳤다. 작년의 탈락을 결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의 면접 결과는 올해도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다. 행정고시 3차 면접 시험은 구조적으로 잔인했다.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차 PSAT 시험과 2차 논술 과목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치러 10명 중 1명꼴로 무조건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2차 논술 시험까지 힘겹게 통과한 수험생 중 그 누구도 본인이 면접에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애초에 모두가 의자에 앉을 수는 없는 게임이었다. 탈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 그 당시만 해도 3차 면접 탈락자는 어떤 인센티브도 없이 다음에 1차 PSAT 시험부터 다시 응해야 했다. 현행 제도는 3차 면접에서 탈락하면 다음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보통 일정 조건 아래에서는 차수별로 유예 제도가 있는 다른 시험과 비교하면 그때 행정고시 시스템은 수험생에게 말도 안 되게 잔인한 방식이었다. 게다가 11월에 면접에서 탈락하고 3개월 후인 다음 해 2월에 바로 1차 시험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수험생에겐 한치의 방황도 용납되지 않았다. 남들 앞에서 말하거나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일은 어릴 때부터 자신 있었기 때문에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도 3차 면접 시험에서 떨어질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2010년 가을, 응시한 지두번 만에 2차 시험에 통과했지만 3차 면접 시험에서 보기 좋게 떨어진 것이다.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운 건 떨어진 이유를 도통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시험 당국은 면접관이 내게 부여한 점수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왜 10명 중 1명에 내가 포함된 건지 그 이유가 도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공무원을 할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군대에 입대하려고 했지만 그조차 상황이 여의찮았다. 그 해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남북 간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에서 입대를 만류했다. 군대라는 최후의 옵션도 사라진 상황에선 다시 고시 공부밖에 할 게 없었다. 이제 와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는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도 작용했다. 다음 해 평년보다 훌쩍 높아진 경쟁률을 뚫고 2차 시험까지 다시 통과했다. 1년간의 공부가 헛되지 않았는지 전년도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었다. 그리고 다시 면접 준비에 임했다. 작년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 2차 합격생을 수소문하고 면접 대비 스터디를 꾸렸다. 실제 시험처럼 토론과 개별 면접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준비 과정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했다. 스터디를 같이 했던 동료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작년에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며 올해는 꼭 붙을 거라고 기운을 불어넣어줬다. 나 역시 면접 탈락을 그저 운의 문제라고 치부했다. 작년에 2차 시험 성적이 합격생 중에는 하위권인데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죄책감 없이 떨어뜨리기 좋았을 것이라고.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가설도 스스로 만들어냈다. 면접 일자는 다가왔지만 스터디 활동은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었다. 고만고만한 수준인 수험생들의 피드백은 잠시의 위안을 위한 칭찬일색에 불과했고 어떨 땐 지겹기까지 했다. 실력을 냉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험생이 아닌 외부의 평가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스피치 학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모의 면접을 보기로 했다. 1회 강의치고는 꽤 많은 금액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스터디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정답이 없는 면접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강한 때였다. 노량진에 있는 스피치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금태안경을 쓴 깐깐한 인상의 강사는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며 본인을 소개했다. 강사의 차가운 인상 때문인지 일회성 모의 면접인데도 진짜 실전처럼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모의 면접이 끝나고 강사는 수험생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었다. 차가워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덕담에 가까운 평가가 이어졌다. 그저 좋은 말이나 들으려고 스피치 학원까지 찾아온 건 아니라서 솔직히 몇십만 원의 수강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마침내 내 순서가 되었다. 일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강사는 내게 지난해 면접에서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를 찾았느냐고 물었다. 그저 덕담이나 하겠거니 하고 앉아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한 나를 앞에 두고 강사는 올해도 이런 식이면 어렵겠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가 주로 내게 지적한 문제는 면접에 임하는 자세였다. 남들과 토론할 때 상대방의 발언을 시시콜콜 모두 반박하려는 자세. 심사위원의 말에 무조건 긍정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자꾸 전개하려는 태도를 특히 문제 삼았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강사의 솔루션은 특별하지 않았다. 그저 yes, but, yes, then과 같이 상대방의 말을 부드럽게 수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알려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모의 면접을 계기로 작년의 탈락이 그저 운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이유 없는 합격은 있지만 이유 없는 낙방은 없다는 고시계의 오랜 격언은 왜 그제야 떠올랐을까? 지난해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두 가지 원칙만 지키자는 마음을 먹고 3차 면접장에 들어갔다. 토론할 때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직접 반박하지 않는다. 어리숙해 보이더라도 면접관의 말은 무조건 긍정한다. 두 번째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다. 강사의 진단은 결과적으로 적중한 셈이다. 그는 10명 중 1명만 떨어뜨리는 행정고시 3차 시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면접시험은 논리 전개를 얼마나 특출나게 잘하는지,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철하는지보단 사람들 사이에서 무난한 태도와 역량을 발휘하면서 튀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험이었다. 시험은 단순히 시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하는 면접시험에선 상사의 어떤 말에도 토를 달지 않을 것 같은 무난한 화법이 합격에 유리했을지 몰라도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해야 하는 실무에서는 토론 역량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공직사회의 의사소통은 항상 한 방향이었다. 위에서는 아래로 지시만 했고 아래에서 위로는 보고만 했다. 대체로 지시는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하급자는 업무 수첩의 내용을 받아 적는 형식이었다. 보고 과정 역시 단순했다. 하급자가 만든 보고서를 두고 상급자가 판단하는 식이었고 이 과정에서 토론은 가장 쉽게 생략되었다. 아직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 의견의 수평성을 전제로 현실의 조각을 모아서 상호 성실하게 논박하는 작업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었고 그 결론을 짜맞추기 위한 지난하고 무의미한 작업만 진행되었다. 공직사회에선 회의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 장관이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는 실국장급 간부들이 주재하는 과장단 회의로 이어졌고 다시 과장은 과원을 불러 모아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장관의 지시가 전달되는 방식은 마치 옛날 TV 프로그램 가족오락관의 고요 속의 외침과 같았다. 고요 속의 외침에서 한 사람의 말을 끝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거치는 것처럼 장관의 지시는 국장과 과장을 거쳐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달하는 사람의 주관도 약간씩 섞이기 마련이라 장관이 정말 뭐라고 말했는지 말단 직원이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고요 속의 외침과 무척 닮아 있었다. 우리나라의 큰 조직 중에 유독 행정부만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도 조직이 커지면 토론보다는 지시 위주의 관료제가 득세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문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토론의 빈도가 조직의 강건함이나 유능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라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 토론의 부재는 대단히 위험하다. 순환보직으로 인해 공무원 개개인, 특히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해당 분야에 대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심각하게 낮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실무자의 필수 보직 기간은 3년, 과장급 이상은 2년이지만 현실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원칙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기관장의 재량을 인정하는 임용령상의 폭넓은 예외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무관은 2년이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축이고 과장급 이상은 1년마다 교체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은 생전 처음 보는 분야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를 맡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체부를 예로 들자면 법을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저작권 분야에서조차 저작권법을 처음 본 사람이 국과장 보직을 맡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그마저도 그 분야에 대해 조금 알만 하면 1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형국이니 관리자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쌓일 리가 없다.
KBS 오디오북. 아,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 하는 겨? 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는 자신이 맡은 분야의 내용을 아는 실무자 및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의 말을 두루 경청해야 한다. 결정을 그들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관리자는 풍부한 공직생활 경험으로 국회나 언론에 대한 대응 등 행정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만 정책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갖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시와 명령, 보고 일변도의 정부 내에서 관리자와 실무자, 전문가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일은 아예 거세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세종시 이전으로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일과 시간 내내 서울에서 떠돌아다니는 소위 길국장, 길과장 세태도 관리자와 실무자 사이의 간극을 벌린 주범 중 하나이다. 또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청사 사무실의 구조도 토론보다는 지시에 가까운 공직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부처 공무원 대부분이 근무하는 세종청사를 예로 들어보자. 세종청사의 외형은 민주적 행정의 이상을 담아 긴 수평의 형태로 지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종청사의 내부는 권위주의 시대인 1970년에서 80년대에 지은 다른 청사의 내부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장 이상급 간부에겐 별도의 집무실을 제공하고 과장급 이하 직원에겐 큐비클을 제공하는 식이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창문 가까운 건물 안쪽에 자리가 있고 계급이 낮을수록 복도에 가깝게 앉는다는 점도 전형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상급자에게 자연스럽게 권위를 부여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상하급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직급과 무관한 동료들 사이의 대화도 쉽지 않은 게 이 공간의 특징이다. 세종청사는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완공한 건물인데도 사람들의 적당한 시선 안에서 동료들 간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흔한 오픈형 커뮤니티조차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토론이 거세된 결과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이해는 온데간데 없고 정책의 선제 대응이나 창의적 해결 방법 제시는 단순한 보고서 내의 구호로 남는다. 심지어 실패를 반복할 경우 민간기업은 망하거나 견제받기라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행정부는 태생적 독점성과 공공성 때문에 대체되거나 해체되는 일도 없다. 저출산은 심화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출산을 다루는 조직과 예산은 증가하듯이 오히려 정부는 실패하면 조직과 예산을 더 지원받는 최악의 역유인 구조까지 갖고 있다. 나는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이 공직사회가 원하는 무난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특화된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관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걸러야 한다는 명목 아래 10명 중 1명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결국 상급자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성향의 사람을 뽑는 과정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돌이켜보면 2010년 가을 3차 면접시험에서 나를 떨어뜨린 면접관은 정말로 선견지명이 있었다. 논리적인 토론을 좋아하는 성격의 내가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정확히 간파한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에는 복종보다는 토론이 필요하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아돌프 아이히만을 분석하며 악의 근본적인 원인을 깊은 증오나 사악함이 아닌 평범하고 무비판적인 복종과 직무 수행에서 찾았다. 이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구현되었다. 평범하고 무난한 성격의 사람들이 만든 사회가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아렌트의 섬뜩한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앞서 언급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공무원들은 대부분 뻔히 잘못된 지시인 줄 알면서도 침묵했다. 블랙리스트와 같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골 우려먹듯 반복되는 정책의 재활용, 편리한 현상 유지, 뒷북 대응 등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토론이 박멸된, 튀지 않는 이들의 공직사회가 만들어낸 무난한 복종의 결과물이다. 영혼 없이 지시받은 대로 떠드는 관리자들. 회의만 시작되면 고개를 숙이고 업무 수첩에 상급자의 지시를 빼곡하게 적을 줄밖에 모르는 실무자들. 그들의 무난한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는 태만하고도 무심한 겉모습과는 달리 실상 매우 파괴적이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하다.